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11절과 3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네, 마지막 절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나머지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든 알든 그 당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한 아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동생 못지않게 형에 대한 이야기, 또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자의 비유 이거 아니고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방금 1절과 2절을 읽은 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의인이라면은 죄인들과 절대로 함께 있어서는 안 돼. 우린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님 오셔서는 그 사람들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계속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동일한 부류,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좀 취급이 되었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 말은 조롱과 경멸을 담아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그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린 걸 아셨어요. 그래서 답을 해줘야 되겠다. 너희가 생각 이 사람들 그렇게 취급할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밑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밑에 세 가지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오늘 저는요, 그세 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것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세 가지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지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 세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세 가지지만은 사실은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뭘까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의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갖는지 알려주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타켓은 관역은 누구냐? 정말 착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 거꾸로 말했네요.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다시 11절 돌아가겠습니다. 11절부터 가보면요.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재산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눠달라 이거는 진짜 경악할 만한 요구를 합니다. 왜?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기를 바란다. 또 아버지는 별 볼일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분깃을 달라는 것은 너무나 매우 무험하고 진짜 그 아버지를 재산을 받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랍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금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그 부류들이 계속 놀라도록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만약에 아들이 나온다면은 아버지의 반응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 엄청 그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야 되고, 그런 그거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던 때니까 이 아들을 되게 호되게 혼내고 이제 쫓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나눠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눠줬다.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있는 이 살림이라는 거는, 자, 살림은, 아까 우리 12절에는 읽었잖아요. 살림을 보면은 헬라어로 말하자면은 생명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재산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살림이라고 했을까요? 살림은 생명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당시의 유산법을 보면은, 큰아들한테는 재산의 두 몫을 주게 됐으니까 아들이 둘이니까 큰아들한테는 3분의 1, 작은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토지 없어도 별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아파트 있으면 되고 집 있으면 되지. 근데 그때 당시는 토지, 땅 이런 거에다가 자기가 굉장히 자기의 정체성이 또는 근거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토지를 잃는다 이런 거는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달라 혹은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뭉퉁거리 없어지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살림을 나눠달라 생명을 찢어달라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례한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청중 대부분의 중동의 가부장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사랑에 거부당한 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사실은 아들한테 아버지 너 아버지 없어도 돼요. 나는 유산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할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랑을 거부당하는 그 고통에다가 또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지역사회에서 애를 잘못 키웠니 어쩌니 이러면서 또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니 이러면서 정말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정말 참고 견딥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거부당하면 있잖아요. 화가 나서 복수하잖아요. 될수 있는 대로 내 사랑을 좀 거둬들여 갖고 내 상처를 좀 적게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합니다. 줄곧 사랑하고 괴로움을 견디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됐답니다. 부동산 처분하려면 사실 시간 걸리는데 이게 금매를 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 근데 요게 이제 보니까 다 모아가지고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을 찾아보니까 현금화 시키다, 현금으로 바꾸다,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급히 팔아가지고 토지를 갖고 어지 먼 나라를 가지 못하니까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붙들고 있던 모든 가족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고삐 불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14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센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은 우연히 든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징벌로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둘째 아들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이 흉년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15, 16, 17을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 되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양식이 풍족한이란 뜻은 찾아보면 빵으로 둘러싸인 그런 뜻이랍니다 빵으로 둘러싸인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린 이 시점에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일어나 이 말은 당장 갈 거다. 당장 가리라 그런 뜻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께는 불효한 죄만 지었지만은 하나님께는 불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뭐라 할 건지 지금 이제 연극으로 치면 대사를 미리 연습한다는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연습까지 합니다. 근데 2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아들을 잃은 자의 아버지는 그 심정을 알 겁니다. 그죠? 애가 오늘이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싶어서 언제나 나가서 기다렸던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으로 감동받은 말이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 요 측은히 여기 해놨잖아요. 오늘을 찾아보니까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끓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측은히 여겨. 가슴 아픈 사랑, 내장에까지 전달되는 절절한 사랑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달려가 그랬죠. 달려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양반들은 달리지 않았잖아요. 비가 와도 딱 걸어가죠. 어깨 딱 펴고. 근데 고대 근동에서도요, 기품 있는 갑옷장이라면 절대로 달리지 않는답니다. 맨살을 겉옷을 올려가지고 맨살을 내지도 않는데요. 근데 통령상 금지된 행위, 그런 품위, 인습 이런 거를 뛰어넘은 행위,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렇게 뛰어갑니다.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욕은 했겠습니까? 냄새도 폴폴 날 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니 찾아보니까 한 번만 이렇게 입을 맞춘 게 아니고 여러 번, 우리 왜 애기 예쁘면 막 여러 번막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속해서 몇 번이나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대사 연습하는 것까지 말했습니까? 두 번째 그말 못했잖아요. 품꾼이 하나로 버려 아직 말도 못했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막아버립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 입히라고 했는데, 이제 제일 좋은 옷은 집안에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아마 아버지 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옷은 그 남자용으로 그 발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겉옷인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고위급들이 입는 그런 옷이랍니다. 근데 그 옷을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도 싫어하고 그렇게 한그 아들한테 입혀주는 거 있죠. 그리고 네가 아들로서 복권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발을 신깁니다.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을 신겼다 이 말은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겼다. 너는 완전한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분 회복하였습니다. 그게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힘으로 자격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이는 거 아니야.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거다. 내 지위와 명예와 나의 옷으로 너의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살린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평상시에는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별로도 없고. 근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나 너무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런 잔치 때, 행사 때 그런 때만 특별히 고기를 먹는데 그것도 어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어린 송아지를 잡는다. 이것처럼 비싼 고기가 없답니다. 최고단 말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안 잡았겠습니까? 예. 24절 보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보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혹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생은 이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풍족함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많은 줄 알았더니 정말로 아무 값 없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 여기까지를 연극으로 치면은 1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막에서는요, 요점은 뭐냐.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모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은, 야, 네 해가는 거 봐가면서 할게. 용서하든지 말든지 할게. 네가 걔가 천선하면 할게.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네 해봐고 하는 거 보가면서 니를 용서해 주든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까 걔가 천사, 아버지 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잖아요. 대사 연습을 했는데 두 번째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거 말고 품꾼의 한으로 보달라는 그 말을 미처 못했잖아요. 그거 하기도 전에 끌어안은 겁니다. 끌어안은 것이고 또 뭡니까? 그 자기가 진짜 진짜 잘못했다고 뼈저린 회개하기 전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직 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뼈저린 참회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게 아니라 막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다음에는 이막이 나옵니다. 이막에는 이제 큰아들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이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1막에서는 아무 값이 없었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다면 2막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 6, 7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별로 관계가 안 좋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집에서 무슨 풍악 소리가 나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종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종보다도 못해. 왜냐하면 종은 보니까 자기 그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도는 걸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건강하게 돌아온 거 싫어요. 온 자체가 싫어요, 그냥. 왜 싫을까요? 28절입니다. 왜 싫을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했습니다. 자, 찾아보면 격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만약에 다시 상속자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이제, 재산, 전 재산 3분의 1이 이미 날라가 버렸잖아요. 날라가 버리면 3분의 2 남아있는데, 거기서 또 3분의 1을 줘야 돼? 그런 계산이 탁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머리 안에서. 근데 나는 죽도록 일해가지고 내 몫을 벌었는데, 동생이란 저 자식 저거는, 허랑방탕 다 쓰고 왔다고. 그런데 자기 짐작도 이야기입니다. 이 증명되지 않은 것도 이야기하는데요. 창녀 창기와 뭐라고 그 나와 있습니까? 요 30절에 나오네요. 창녀들과 함께 자기가 뒷조사 했습니까? 언제?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렸다고 자기 또 자기 짐작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진짜 아버지 정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몫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내 몫까지 이제 잘려나가 생겼다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큰아들이 희생을 해야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랬는데 29절에는요 계획 개정에는 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하고 헬라 성경에는 나온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당시 아버지께는 특히 종들도 있고 남들 앞에서 세상에 보통은 존경하는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가 뭡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무리하고 발칙하게 행동하고 아버지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그 시대 남자라면 그 자리에서 부자 연을 끊어도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반응이 정말 놀랍도록 자애로웠어요. 우리 같으면 뭐? 욕을 좀 퍼붓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는 여기에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예 내 아들아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게 요 그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29절에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다. 섬겨 이거는 종들이 섬기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아들은 자기를 종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를 깐깐한 상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대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게 얘야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잔치에 들어와. 선택은 내 몫이야.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인자한 호소를 하십니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진짜 깐깐한 상사처럼 내가 하는 거 딱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망치갖고 팍 때리고 이렇게 벌주고 막 이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나 내가 깐깐한 직장 상사로 대하고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청중들은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자, 근데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두 형제가 화해했다든지 아버지하고 형하고 화해했다든지 뭐 가정이 뭐 틀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냥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청중들은 형들인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맴돕니다. 우리는 왜 예수께 나옵니까? 먼저 동생 부류인 그 세리의 죄인들은요 도덕법 지키지 않고 정결 의식도 안 지켰어요. 바람직한 사회, 가정의 전통, 뭐 윤리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호랑방탕한 사람인데 그런데 반해서 형들 부류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요 전통 윤리 고수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충실히 예배하고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도덕적 순응의 길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도덕적인 삶. 그런 길을 걷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신분 잃지 않고 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올바르게 딱 바로 잡는 길은 도덕성밖에 없다고 도덕성을 갖추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그런 것보다는 나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개개인은 관습, 인습 이런 거 다 초월하고 각각 자유롭게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되고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들은 전통이고 편견이고 권위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화되거나 제거되면은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과 동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겉은 형인데 속은 동생같이 비밀 생활의 배출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그 인터넷에서 그 성범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자꾸 보면은 종교적인 그치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거나 성직자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겉은 형인데 속은 동생이란 말입니다. 배출구를 이제 그쪽으로 배출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둘다 틀렸다고 하십니다. 너희들 둘다 틀렸어. 그러나 둘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기준에 둘째는 못됐다고 하잖아요. 둘째는 못됐고, 맏이는 착하다고 하겠지만, 아버지와 떨어져 있기는 둘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멀어져 있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다 사랑의 잔치로, 사랑의 잔치의 그 잔치로 불러들여야 된다고,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합니다. 왜요? 지금껏 배웠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왜 잃었을까요?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잃은 거예요.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교만 때문이고 악이 아니라 거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과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응답 해 주셔야 되고, 행복한 삶을 주셔야 되고, 사후에는 천국 티켓까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내 스스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한다면은 충성했어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다들에게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부합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한 번만 안 들어간다고 한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보면은 또 너무 이게 아버지하고 머니까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사람들의 인정이라도 받아야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계속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형의 길, 동생의 길. 저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그러나 둘다 심각하게 틀렸다는 겁니다. 아주 오류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일부러 빼놓으신 그 인물이 있는데요. 여기 안 나옵니다. 비유에는 안 나와요. 아버지 나오고, 맏아들, 둘째들 나오잖아. 근데 여기 비유에는 안 나오는데, 일부러 빼놓으신 그 인물을 찾고, 만나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먼저 나온 대로 첫째는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복음에 더 합당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형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같은 이런 사람. 정말 착한데,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말고, 내가 오늘 임세범 사모님 밥을 한 그릇 사줬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의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잘한 이들을 동기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회개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에게 합당한 회개라는 겁니다. 나는 목록에는 죄가 없어. 마다들은 목록에는 죄가 없습니다. 목록에 죄가 없지만 그 사람의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거듭나려면 필요한 게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회개를 깊이 했어. 그렇다고 구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잖아요. 자, 우리 아까 그 15장 그 4절부터 넘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 양을 찾는 양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정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열심히 산이나 들이나 계곡에 다 다니는 목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방을 쓸고 닦고 하는 그 열심히 드라크마 잃은 거 하나를 찾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잃은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맥락이 똑같다 했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찾는, 잃어버린 거 찾는 건 똑같다 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찾는 자가 없어요.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누가 그죠? 정말 진정한 행위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서 삶을 망쳤습니다.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요. 재산을 날렸다면 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에 드리겠습니다. 동생이 받아들여지는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용서와 사랑이 항상 값이 없고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막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값없는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2부에 용서하는 데는 크나큰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격된 이 형을 통해서 완전한 형이 없을까? 우리 큰 오빠, 완전한 큰 형이 없을까?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결기된 형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 만약에 형이, 그때 당시 형이라면 이웃나라, 이방나라에 얘를, 동생을 찾으러 갔겠죠. 그런데 나를 찾으려요. 옆나라 정도가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시는 그 형이 진정한 큰 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까먹은 돈은 한정된 돈이겠잖아요. 한정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 무한한 대가, 무한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안에 들여주는 그런 진정한 큰 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엄청난 수고와 대가와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에 나에게 뭉클하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구나. 저는 옛날에 진짜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까이거 십자가 고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분인 걸 간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로 저는 사실 제가 체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딸라 해도 덜덜 떨면서 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우주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드릴 그 정도 일을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잔치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도 만찬 먹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고기 드시고 생선 그죠? 예, 부활 후에도 식사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잔치 중에서 결혼식이 굉장히 신나겠잖아요. 혼인 잔치 등 예수님은 잔치하고 식사하시는 것을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식사를 통해서 뭘 해라 하느냐? 너희들 머리로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라.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실체와 아름다움과 위력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송경아 전도사님께서 시편 34편 8절을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그때 이거 준비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뿐 아니라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거든요. 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기 좋아서 무채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모든 색깔, 빛, 소리, 냄새, 향기, 모든 것이 진짜 다이나믹하게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네가 머리로만 알지 마라. 이론으로만 알지 마라. 맛봐서 알아라. 맛보면은 그것이 새콤달콤한지 달달한지 떫은지 다알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보아 알아라 그랬습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복음은 나는 예수님을 이루신 일을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도 나도 모르게 종교보도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이때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내면화하고 생활화하고 그렇게 할때 내가 종교롭게 종교모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이 내면화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나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전도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